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편 23편에서와 같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약속의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예수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이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과연 광야의 식탁을 베푸실 수 있겠는가라면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불신인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요청해야 된다,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내가 맡긴다라고 하는 청원일 뿐 아니라 우리의 서약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장 오늘 필요한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하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내가 인정하고, 이런 부분에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또 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청원, 패티션이기도 하지만 서약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저도 좀 이렇게 예전에 좀 헷갈렸던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문장 그대로 이해하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었으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즉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혹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큰 줄기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그 조건이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 자백하는 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거죠. 내가 저 사람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하고도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겁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내가 지금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받았음에도 그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즉 나의 상처라든지 왜곡된 기억이라든지 잘못된 관점과 생각들이 있지 않는가, 그것을 보고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세윤 교수님의 주기도문 강해 혹은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들에 보면은 이 주기도문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김세윤 교수님은 청원을 세 가지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청원이 세 개, 6개가 있다고 하거든요. 당신 청원이 있고 우리 청원이 있다. 이게 세 개로 나눕니다. 당신 청원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건 이제 세 가지 당신 청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청원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또 우리가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혹은 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청원이다. 그래서 세 개에서 6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김세용 교수님은 이걸 세 가지로 압축시켜 버립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습관적으로 그냥 따라오는 내용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했으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마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늘 그것이 따라오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이렇게 붙어지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으로 혹은 좀 풀어서 설명하는 것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적인 청원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게 첫 번째 청원이라면, 마지막에 악에서 구하옵소서, 혹은 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청원의 좀 부정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담이 사단의 통치에, 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죄를 지음으로 사단의 통치에 떨어진 것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 삶을 두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좀 부정적인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긍정적인 것, 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부정적인 것, 좀 수동적인 것은 사단의 통치에 빠지지 않도록, 그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숨이 쌍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조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마지막은 사단의 통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며,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청원과 나머지 두 개의 청원, 즉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청원으로 이루어진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그나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고 이두 가지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연관되어져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책임지시고 왕으로서 책임지시고 다스리시고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의 실제적인 내용은 우리의 죄 용서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죄 용서를 영적인 양식으로도 표현합니다. 죄 용서를 하지 않고 받지 않는 것은 마치 우리가 육적인 양식을 먹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두 가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원이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죄의 용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청원과 서약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람에 대한 용서, 이것이 함께 간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이들이 신뢰함으로 구하고 혹은 인정하고 맡기는 것인 것처럼 용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이들이 마땅히 하게 되는 일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한다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혹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겸손한 마음과 고백이 전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용서받을 아무 조건과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용서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용서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126문이 그겁니다. 다섯 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이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즉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을 용서했으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용서하는 그 행위를 근거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증거로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용서했으니까 나 용서해 주세요. 내 행위의 근거로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용서 받았으니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 받았으니까, 즉 은혜의 증거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비를 구한다는 거죠. 내가 형제를 용서했습니다. 나 잘했죠. 나 대단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를 결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있기 때문에 나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죄과에 대해서도 주의 보혈을 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잠언 16장 6절 말씀에서도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By loving kindness and truth iniquity is atoned for, and by the fear of the Lord one keeps away from evil. 우리의 죄악이 속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죄를 속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외함이 우리로 하여금 악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렇기 때문에 용서 또한 은혜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깨달아야,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 용서와 용납을 받은 자의 합당한 자세로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이러한 청원이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이것이 어렵다면, 하나님,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한 것 같이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 내가 받은 용서에 대하여, 내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하여, 내가 지금도 받고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용납에 대하여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거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마음과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혹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인정한다면, 그거 깨닫는다면,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인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14절, 15절에서도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치 우리의 이해를 더 강화시키는 것 같지만, 이 은혜의 개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먼저 용서받고 은혜받고 용납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선행적인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만약에 그랬다면은 형제에 대한 용서도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진정 용서받은 자인가? 나는 진정 자유롭게 된 사람인가?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삶 속에 온전하게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삶의 영역이 내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살피고, 그것을 뭐 우선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과거의 이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모난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리심과 보살피심과 용서하심과 용납하심을 경험한다면, 그것에 대한 합당한 혹은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라고 하는 청원 혹은 우리의 서약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믿습니다.